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광고 중에 오는 토요일 날 하는 그 7개 교회 연합해서 청년들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그 전도사들이 누구냐? 다 제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성악을 전공한 학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이 학생들 제가 예배학 가르치면서 예, 학생들마다 이제 쭉 그 예배 인도하는 것을 직접 매주 했습니다. 나가서 이 학생들이 그냥 중창하고 뭐 찬양하는데 이건 야 정말 왔답니다. 엄청나게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모여서 찬양할 적에는요. 연세 든 분들 내가 저 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역시 젊은 아들 하는 게 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같이 찬양하면요 어떻게 될까? 회춘합니다. 회춘. 그래 저 요건 저의 요새 보니까 우리 그 신희철 목사님도 그리 뭐 이사를 왔다 그러던데 연세 든 분들 그 아파트가 생겼다고 그러대요. 거기 있는 양반들은 무조건 보따리 사갖고 매주 일로 와야 돼. 여러분들. 그 노인네들끼리 그냥 모여있으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래, 가능하면은 매주 그냥 새벽 기도부터 다 그냥 일이 나오시면은 젊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저 교회도 그래서 좀 남녀노소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 된 분들은 또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권면하고 뚜닥거리면서 본을 보여서 또 이렇게 덕을 주고 젊은 아들은 또 나름대로 이 노인네들이 안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뿜으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노인네들한테도 그대로 들어가갖고 같이 젊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인생살이 그래요. 내 오늘 설교를 하고 이건 상관은 이건 지금 서론도 아니고 그냥만 같이 대화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너무 좀 머리 휘었다고 자꾸 그 뭐 감출라 그럴 거 없어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마음이 젊어지면은 몸도 젊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늙어지면은 나 스무 살 먹은 님도 하는 게 보면 이건 완전히 곧 무덤에 묻힐 아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 인생은 젊어봤자 노인이야. 그죠?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무럭무럭 자라가면요 그게 청춘이요. 오늘 특히 머리 흰 분들은 머리 희고 수염이 목사가 나와서 이런 설교하니까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좀 비추고 있습니까, 시방? 내 그 비추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비추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내가 그림을 몇 개 보여줄 긴데, 이게 좀, 조금 어둡지만은, 뭐 같습니까? 그 불 꺼도 되겠다. 성당. 오케이. 예, 성당. 맞습니다. 성당은 성당인데, 어디에 있는 성당일고? 저게 보통 성당 같지 않잖아요. 예? 바티칸. 야. 아, 아까 일부 예배 들어왔던 사람 아닌가? 아니라면은 센스가 있습니다. 뭐, 써놨나? QT long. 예.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로마 교황청의 주 건물입니다. 거기서도 제일 진짜배기. 예. 저 위에 저 천장은 저 돔이요. 미켈란젤로스 돔.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하고 만든 돔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알지요? 천지창조 그림도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이게 팔방미인이요. 예. 인체 해부도까지 그려놓은 것도 지금 나타나게 의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실력하고 조각에, 그림에, 좌우간 뭐 건축에 이게 소위 그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문예혁명은 좀 이상해. 르네상스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도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움이 참 유명해, 미켈란젤로 도움이고 그 밑에 잘 안 보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예. 이게 베르니니스 카노피라고 해갖고, 이 양반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 건축가고 조각가입니다. 베르니니. 지금 이게, 하여튼 로마 교황청에서 가장 이 유명한 이 조각품이요. 왜 나무로 이렇게 저게 흑단인지 자단인지 몰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서 보시오. 오늘 이게 저 사진이 시원찮긴 한데 저 카노피 밑에가 뭐 저게 뭐냐면은 베드로 무덤이라는 거야.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저 카노피를 해서 딱 하고 그 뒤에는 그 벽에 보면은 세인트 피터스 카세드라 해갖고 한국말로 하면 베드로 보좌. 막 벽에 이렇게 막 빛이 촥 찬란하고요. 막 무지무지하게 이 건사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의자가 있는 거야. 카세다라는 거는 이 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릭 그 히라부여온 사람 알지? 카세마에는 앉다는 뜻이고 카세드라는 의자. 그래서 여러분 성당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예. Cathedral. 근데 그게 틀린 말이야. 이게 보통 성당은 Cathedral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 이름에 딱 보면은 The Church of 뭐 Saint Mary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Church라고 해서 다 개신교 교회가 아니야. 그건 Cathedral가 없는 성당을 그냥 Church라 그러고, 지 Bishop이 앉는 지금 교황에게서 특별히 권세를 이제 인계받아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비숍이 있는 데를, 뉴욕 같은 세인트 패트릭교 같은 데가 이제 커시드랄이고, 누악에도 커시드랄이고, 미국에 몇 개 없어요. 일곱 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저것들이 전부 베드로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 그 교황이 앉는 거야. 교황이 베드로의 권세를 물려받아서, 그죠? 그러잖아요. 너의 이름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갖고 이제 이 교황이 그 열쇠를 매번 인계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교황이 비숍들한테 이렇게 또 인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비숍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로마, 지금 로만 카톨릭, 소위 우리가 성당, 이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는 바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권세에 자기들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 교황들 쭉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의 교황은 사실은 4대째부터입니다. 그 위는 지들이 그냥 만든 거야. 초대 교황 이름 지들이 얘기하는 건 누굴까요? 아이고 저 힌트가 다 있는데 초대 교황 이름 베드로. 예. 지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이 열쇠를 2대한테 주고 2대 교황이 3대한테 주고 3대 교황이 4대 그래갖고서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그런다고 영어로는 church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들은 로만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로만 카톨릭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 맞아요? 사기지. 어찌됐거나 베드로라는 이름이 교회사에 가장 중요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거. 오케이. 이건 뭐가 써? 이것도? 성당인, 성당은 성당이야. 아까 얘기한 것도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그럽니다. 당시 이제 그 건축 양식에 따라서 아까 봤던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돔이 있고 그 돔이 이제 그 메인, 주, 그 성전을 이루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교회를 그런 건축 양식을 바실리카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생전 다 성당이니까. 근데 영어로는 달라. 이것도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인데 이거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걸까? 예루살렘. 이야, 통박 잘 짓는다. 오케이. 자, 보시오. 저 돔이 메인 그 이 돔은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카인드 오브 타워입니다. 탑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왼쪽에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닭이라는 거고 장닭은 뭐예요? 오케이. 이게 장닭이라는 게 원래 수탉이라는 표현입니다. 장이라는 게 순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 꿩도 보면 장끼 그러잖아. 그거는 수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꽁지에 멋있는 털도 있고요. 벼슬도 쫙 나갔고 아주 이쁘고 멋있는 게 장닭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래 이 아름다움의 극치는 다 남성적인 겁니다. 아, 정말이요. 이게 남자들이 도배도 안 하고 그래도 이게 멋있다고 멋있게 봐줘요, 자매님들. 그런데 저게 왜 장닭이요? 왜 장닭을 저기다 걸어놨을까? 에? 닭이 세 번 운다고. 오케이. 이 교회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 안 한 사람 용이. 또 다른 이름은 뭘까? 아이, 그게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야. 또. 예. 맞았어. 영어로는 The Church of Cockcrowing. 한국말로는 닭 우는 교회야. 그 이제 보통은 좀 유식하게 라틴어를 써갖고, The Church of Gallicanto라 그래. Gallicanto.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저, 영문학 같은 거 옛날에 좀 읽어본 사람은 Cantos 1, Cantos 2 하는 게, 이게 저 라틴어로, Cantos 하면 이게 노래란 뜻도 되고, 또 우는 것도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찬양하는 게 우는 거야. 그 라틴어 같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함에 아까 읽은 대로 그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지은 곳인데 이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과거에 가야바 제사장의 관정이 있었다고. 관정이라는 것은 관사입니다, 우리말로. 관사인데 그 밑에 그 지금 내려가 보면은요,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워러 시스턴이라고, 영어로는 워러 시스턴인데 한국말로는 무릉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저쪽은 너무 황막해서 1년에 비가 너무 적게 와. 그래서 먹을 물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은 이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서 땅 속에 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걸 말해서 워러 시스턴이라 그래요. 그물 가지고서 밥에 먹고 다 든 겁니다. 상당히 큽니다, 구덩이가.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저 플라스트라고 해서 석회로 이렇게 벽을 바르고 보관을 해놨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물은 거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갇혀있던 데가 물구덩이에다가 예수님을 잡아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물구덩이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 물구덩이의 특징은 이 물은 있지만은 그 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지 물이 안 썩고 보관이 될까? 아는 사람? 여러분, 세균이 발생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 에? 공기. 공기 갖고 안 돼.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빛과 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뭐 이 사람들 보내고 할 적에 맨날 그놈의 물을 찾는 거야. 빛은 있으니까. 그래서 물웅덩이는 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질퍽질퍽한 웅덩이 속에 사람 몸 겨우 들어갈 군형 딱 있고 그것도 깜깜하게 닫힌 가운데 한번 밤새 고개 매달려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사람은요, 눈이 보이던 사람이 빛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옛날에 해봤어요. 야, 장님들은 기분이 어떨까 해갖고 내가 한번 눈을 감아보자 하고서 나 15분을 감았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계셨다는 것이고, 또 지하에 보면은 당시 이제 이 제사장들에서 재판을 했으니까 죄수들을 임시로 가둬놨던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 벽에는 지금도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완전히 바위 벽이니까. 여기에 찾고 발에 찾고 저는 거 이 쇠고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곳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이게 예루살렘 관광 가는 사람은 꼭 빼놓지 않고 가야 되는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로마의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림은 영광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새겨놓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는 이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정말 베드로의 심령을 찢어지게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특히 여기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다른 내용은 다 나오는데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감정이 격했던 장면, 그냥 간단하게 몇 단어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마음, 자기가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수사도로서 훈련시켰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기를 결국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Jesus looked straight into the eyes of Peter. 베드로의 눈을 직시하시니 이런 표현이에요. 비록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대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겪었던 모든 장면이 내 생각엔 순식간에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던 갈릴리 호숫가, 고기 잡다가 안 잡혀서 그냥 배를 내리고 있을 적에 이제 나이 젊은 30세의 이 목수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구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듣고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서 정말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 배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배들까지 오게 해서 고기를 담을 정도로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이 눈으로는 그냥 30살 먹은 건장한 목수 청년인 것 같지만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인지를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섰을 적에 자기네 죄된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서 엎드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요, 이 고기잡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적으로 이게 참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열두를 택하사 사도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교회를 세워나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이 12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나오는 게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아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돈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디 가실 적에는 꼭 세 명을 데리고 다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 사촌이라 그러나 뭐 사촌 동생인가 그것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친척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안면이 있고 친했던 사이야.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은 그렇게 들어가지 베드로는 아무 족보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정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 초막을 셋을 지어서 그랬던 것도 베드로. 베드로가 그뿐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감히 해보지 않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저 멀리서 무리에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지난번에는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할 만한 이 배짱과 믿음,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라 하면은 자기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수사도 까미지, 그죠? 베드로야, 내 믿음이 실로 장하도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 그 지금 물 위에 걷지 못한 열한사도, 배후에서 그냥 물바가지 두고 퍼내던 그 열한사도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영웅이지, 영웅. 타이거 우드는 왔다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의 수사도 역시 베드로다. 베드로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장면이야. 더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사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묻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니까 어느 제자도 감히 입술을 뻥긋 못하는데 베드로가 탁 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베드로 믿음과 배짱만 있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게 교회사에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 야, 이거 뭐 엄청난 칭찬이에요. 야, 네가 뭘 아냐? 아버지, 그게 아니야.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 뜻대로 말씀 전하는 자. 목사 막 왔다지, 그쵸?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 자체가 락,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반석, 이게 세상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베드로예요. 완전히 이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 때문에 교황, 졸지에 초대 교황이 된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 일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 이 말 들었을 적에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서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우리 저 애들 말로 우리 째진지 째져. 정말 완전히 하늘 끝까지 올라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 받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밀려온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몬 얘기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불어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 예수님 기가 막혀. 돌이킨 후에, 한번 떨어졌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라사대 베드로야, 네가 입술로 지금 그렇게 큰소리 치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 들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아니지. 그럼 뭔 말씀이요? 오게 가는 것뿐에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냥 큰소리 친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타락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요,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김 목사는 여러 번 떨어져 봤어요. 삶 속에서 참 이 성질 못 이겨서 한번 터뜨렸다가 그냥 평생을 고생해 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가 문제야. 우리 저 손자병법에도 한번 실수는 병같이 상사라 그러지. 그런데 매번 실수하면 안 되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요 이런 엄청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완전히 돌이킨 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거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도구가 되려면요 한번 부러져 봐야 됩니다. 한 번도 부러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 부러질지 몰라. 이 뼈도 말이요 한번 이렇게 다치잖아. 다친 부위는 그 상한 부위에서 이 액이 나와가지고서 견고해, 다시는 거기는 안 부러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마찬가지야.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시고 가신 후에 120 문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을 형제를 굳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베드로예요. 우선에 사도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도 모인 무리의 수가 120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러셔서 가로대 하면서 지금 마띠아를 세우는 그것도 베드로가 하고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이 지금 불길로서 바람으로서 임할 적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는 누가 했을 것 같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근데 혼자 안 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잖아, 형제를.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장소는 바로 성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불과 40일 조금 남짓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 제자들 모두 핍박받아서 다 흩어졌던 그곳에 지금 겁없이 모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대히 증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가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 다음에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에도 가시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의 안전 안전뱅이를 보고서 베드로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베푸신 역사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엄청난 역사를 수사도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예수를 잡아서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와갖고 지금 성전에서 별짓을 다 하거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율법에 정통한 박사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고기잡이 출신 베드로가 이 갈릴리 이 아주 그냥 업수의 역임을 받던 갈릴리 촌놈이 그것도 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이게 대관절, 이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완전히 애들 보고서 어른이 뭐라 그러듯이 하는 거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복음의 요체 중에 요체를 그들 줍니다.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이 지금 이 촌놈하고 지금 율법 박사들이 도대체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이 사람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나 강한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 가르치는 권세가 다른 자들과 달랐다고 얘기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another Christ야.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 이거 죽이지. 얼마나 말 잘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들은 기껏 그래봤자 사람이 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뜻으로,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 장면이 막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심판한 것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꼬지꼬슬치게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죽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수사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고 비겁하고 이런 자가 돼서 내가 뭐 하겠노? 죽여삐자! 요단강은 빠져봤자 안 죽으니까 그건 안 되고 자살이라도 했으면은 가롯 유다처럼 밖에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으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약속, 교회의 반석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베드로의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이 꿈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도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그 문제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할까? 자식 키워보는데도 제일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어느 때일까?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훈육하고 정말 큰 그릇이 되라고 꿈도 불어넣어주고 했는데 자석이 뭐 한 번 하다가 조금 어디 가서 조 터지고 나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 요새 한국에 걸핏하면 왕따 당했다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요. 젊은 놈들도 있고 자살방도 있고 전교에서 이런 게나 있다는 님이 한 번 그래갖고 보렁난 면목 없어서 한강에 그냥 퐁당 건물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제일 문제가 포기하는 인간들입니다. 내가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자도 포기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죄가 포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돌이키면 하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의 눈길, 교회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까지 허락한 베드로가 그 정도밖에 못 돼서 주저앉는 것을 보시고서 그 주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눈길, 베드로가 그걸 봤을 적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 읽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가 서 있지만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하는데 교회의 반석으로 기억합니다. 갈리칸투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절망의 나락은요,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달성할 수 있는 도약의 지금 디딤돌이에요. 문제는 실패하고서 포기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왔던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믿어요. 이건 비단 우리가 믿음에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삶 산 것뿐이 아니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가졌던 삶의 꿈을 세웠는데 한 번 작은 데서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그 꿈을 접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서 사소한 친구들과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손 한번 잘못된 사업 망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의 처치부 갈리칸트 갈리칸트를 보시고 베드로가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교회 반석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시고서 희망을 가지세요. 이번 주 한 주간을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이 그 더러운 세력이, 과거의 내 실패 그 그림자가 아직도 내 목을 꽉 꿈켜지고 숨도 못 쉬고 내 미래의 꿈조차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대에 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낙담되었을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적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돌이키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올 적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오히려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능력 있는 자로 수사도로서 이제 형제들을 이끄는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실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옛날에 우리 집에 내 방에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있을 방에 이렇게 있던 글입니다. 세계 지도를 우리 형님이 하나 딱 사갖고 이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벽 우리 뭐 그때는 우리 방의 장식은 유일한 게 그거요. 그냥 흑백으로 해갖고 있는데 세계 지도 딱 그려 있고 그 밑에 글귀가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내 국민학교 다닐 때. 근데 그 글귀가 내 삶 살면서 좌절감에 사로잡힐 적에 실패했을 적에 항상 나를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됐어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외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갈 길을 걸어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